감사합니다. 예,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예, 이 야고보서 자체는요,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57년경이면 그 로마서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논리가 쓰여져 있는데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읽게 되면 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그 야고보 장로가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쓴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행위가 조금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성경을 고를 때 야고보 서신은 빼자.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행위는 믿음이 역사하면 반드시 무엇이 되게 돼 있어요? 행위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믿음의 역사가 없으면 행위도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을 써준 것이거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야고보서를 뺐다라고 하면 바울의 서신이 오히려 더 가치가 없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는 57년, 이 야고보서신은 AD 60년, 로마서가 써진 뒤에 한 3년 뒤쯤 써졌다고 물론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로마서보다 늦게 써져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을 야고보 장로가 바로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구원받은 자라면 예를 들면 1장에서 1장 먼저 한번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1장 그 9절 보시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랬지요. 이 타페노스라는 낮은 것 낮았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신분이 조금 천한 그 시대로 따지면 노예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하층 어떤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세상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 이 높음이라는 힙소라게 가지고요.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것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반대로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와 반대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그런 신앙인이라면 자기의 낮아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세상에서 아무리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런 것이지 그가 영적으로 아주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들이 저는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봤는데 배너 있잖아요. 뭐 유다 배너라고 그게 뭐냐면 이 허씨 가문의 벤이 아들이니까 허씨 가문의 아들 유다. 그럼 우리 한국말로는 뭐겠어요? 허유다지요. 허유다. 아무튼 허씨 가문의 이 유다의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유다는 영화 속에서는 노예 신분이지요.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가 그 상대편에 의해서 패가 망신하고 노예로 살지만 영화 속의 노예지 실제로 그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 속에서는요? 주인공이잖아요. 즉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신분이 좋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상태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직분 속에서 구원을 뭐라는 거예요? 받고 있기 때문에 낮다고 먹을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도 없고 높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 우리의 신분은 실제로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확정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2장에 넘어가가지고는 만약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앙인 공동체에서 부하다고 대접을 많이 해주거나 가난하다고 푸대접하는 일은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면 그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장에 넘어가서는 그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또 4장에서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의 부함을 위해서 힘쓰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람들의 목숨은 하나의 안개에 불과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와라 하면 뭐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 자체는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5장에 바로 부활이 하는 것, 세상 속에서 물질 명예 권세를 위하려고 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통해서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또한 오늘 본문 이야기 자체는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5장 12절에 시작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보좌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이 발등상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 속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원문 자체를 그대로 구약과 연결하게 되면 그릇된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전체적으로는요 그냥 막연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구약 갈라디아 보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또 어떤 복음으로 빠져요?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맹세하지 말라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한 것 자체는 구약 민수기 30장 먼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런 것들이 횡행했거든요. 기도 뭐 부흥회 한다든지 기도원 가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약수고음을 미리 써놓고 뭐 그렇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30장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한 8절까지만 제가 쭉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 부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는 일이 있다 하자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여기까지만 민수기는 읽을 텐데요. 이 서원이라는 것 자체는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없는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없을 때에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어떤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도 쓰임에 따라 모을 수 있어요. 법이 나쁜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듯 성경도 올바른 의도로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걸 사용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좋은 의도가 나쁜 식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서원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는 시간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돈 낼 능력도 건강도 별로 없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임금의 왕관보다 과부의 두 렙동 500원짜리 돈을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거든요.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그 12장 15장 야고보서 5장 12절의 앞부분에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한다라고 섣불리 하나님께 약속하지 말라 하고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지니 이 뒤에 맹세는요 홀코스라 해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에 세상적인 재물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는데 당신이 은혜와 기회를 주면 내가 소 열 마리를 꼭 드릴게요.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맹세를 모으는 거예요. 뒤에 맹세는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앞에 맹세를 강화시키는 물질에 대한 약속이 지금 첨가된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더 보여줄 줄 알고요. 더 들어줄 줄 알고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물질 받는 분이 아니고 뭘 받는 분이에요. 우리의 썩어가는 심령 자체를 고백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지 세상적인 물질은 세상에서는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세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을 기준 삼아서 말을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야고보 장로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못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저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의를 쌓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야고보 장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단 또 여기서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뭔가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체가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내놓으니까 존경을 받아요. 나도 내놓을까라고 했는데 보세요. 땅이 땅으로 있을 때와 현금화 됐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 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일 때와 현금일 때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뭐하게 돼요? 그걸 반절을 숨겨두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을 속이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말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약속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위험성이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게 돼도 나는 이것을 한 사람이야. 안게 돼도 나는 이것도 약속을 못 지켰네라고 사단에 올무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이 야고보 장로가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민수기 30장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약속한 건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뭐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한 것은 목사 그것은 굳이 하나님 그렇게 서원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면 서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구약인 그랬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일 전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마음 받으면 다 받은 것이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하고 못하게 되면 항상 마음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글쎄요. 효자 역할을 세상적인 효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세상적인 효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마음은 누가 더 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해줄 거 다 해주는 사람은 나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물질은 많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은 안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해주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부르자는 웁니다 하고 속에서 울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그래도 물질 주는 사람이 더 좋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연구 잘했지요? 나 성경 잘 알지요?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 나는 배워도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해주고 싶은데 저는요 내 복구멍도 포도청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히 여기겠는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없애도 된다 했는데 없앨 그런 서신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영적인 어떤 상태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실제로 아 세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서신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황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죄를 스스로 짓지 말라. 또한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말에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올무 잡히니까 올무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거든요. 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13절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이걸요 전도서 7장 한번 보시자고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9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 이 굽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불평등하게 하신 것, 이런 말이거든요. 왜곡시킨 것, 이런 말이에요. 글쎄요, 우리들 볼 때 정말 저렇게 상식적인 삶을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 권세 다 쥐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기준을 볼 때는 왜곡된 거예요? 왜곡되지 않은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또한 태어날 때부터 99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10m에서 출발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볼 때는 불공평하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내 방법이다. 내 손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너희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겠지만 나는 구원받게 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요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조금 가깝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부자들이 아이고 나 지옥 가면 어떻겠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하면서 하나님 나 왜 부자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주변에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60 넘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인 삶은 힘들어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구원과 관계 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도 정말 보기 힘들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 자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니 왜 이렇게 불평등에 만들었냐고 하면서도 구원에 이르게 된 가난한 어떤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 드물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드물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데도 항상 기쁜 사람 있겠어요? 성경 인물 중에요. 제가 말하면 거의 그냥 바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요 사울의 삶에서 바울의 삶으로 바뀌고 난 뒤에는 그냥 말씀을 전하다가도 눈이 그냥 뒤집혀지고 거품 물고 아무튼 그런 뇌간질인지 뭔지 정확히 병명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든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저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배만 타면 바구를 항상 뭐였어요? 파선을 했어요. 여행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끈이가 간데없게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 번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약해져야만 나를 의지하고 네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너한테 사단의 가시 스콜룹스, 사단의 쇠장사를 넣고 사탄의 그런 사자를 너한테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많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내 뜻대로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겠어요?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역량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자기 수고만큼 세상 일이 안 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입에 불평은 달고 살망정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왜 못 떠나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기도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형편 좋을 때는 친구도 내 주변에 그냥 면류관처럼 그냥 줄기줄기 달려있었는데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나를 기다려주고 내 어떤 힘겨운 삶의 고백을 들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은 겉으로는 몰라도 속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편이 사람을 뭐게 만든다고요?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될 때 기도가 술술 나오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걱정, 근심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뭐가 나와요? 기도는 나와요. 그 상황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끈을 고난으로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그 야구부 장로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전도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형통한에는 기뻐하고 야구부 서신에서는 찬송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네 뜻대로 안 돼서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지?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꿈꾸지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족하면서 묵묵히 하루의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무엇 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세워주고 반듯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책임만 사랑인 줄 아는데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무튼 상황이 그럴 때는 조금 누워서 쉬고 가. 쉬고 가도 상관이 없어. 눕게 만드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꼭 성공 지향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워주고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든다고 하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그만하고 쉴 때도 되었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해는 지고 갈 길은 먼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해가 졌느냐? 그냥 더 이상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쉬어도 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짓지 마라 이렇게 말했죠. 짓는 게 영광이고 자기가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히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곤고한 날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더욱더 그렇게 궁구해 보아라. 이런 말이고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자가 돼 있지요. 삶을 통해서 네 이웃과 너의 기쁨을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24시간 주의 장창 노래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삶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14절 보시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럴 때 이 성경 속의 병든 아스테네이아는요. 육적으로 병든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족해야 되는데 자족이 안 될 때는 이것이 분명히 뭐겠어요? 병든 거예요. 그런 측면이거든요. 육신의 병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무력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런 것들을 이 아스테네이아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만약에 육적인 병이라면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게 누굴 청하라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의사들을 불러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장로, 이 교회의 지도자 말씀을 가지고 그 영적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청하라 이런 말은 여기서 병든은 영적인 무력감을 더 지금 가리키는 것이지 육적인 병든 자체를 더 지금 치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을 때 제사장도 뭐예요? 피해 도망가요. 근데 제사장이 피해 도망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거 잘못 손대다가 죽은 사람 만지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러면 조금만 지체되면 모을 수 있고요. 시체가 될 수 있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뭐 그 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거든요. 레인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그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자기의 짐승 낙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보여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와 기름은 상황에 따라가지고 상처에 바르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약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또한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귀신을 쫓을 때도 뭐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다 이렇게 써 놓기도 했어요. 그러면 기름 바르는 건 기름 바르는데 귀신 나가는 경우는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건 100% 말하지만요. 근데 그것은 상징적이고 플래시보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어떤 사람들의 의학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도 귀신을 내쫓을 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귀신도 내쫓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콩이나 팥을 막 던지지요. 아무것도 안고 귀신 나가라는 것보다는 그런 콩이나 팥을 던지면서라도 어떠한 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그런 의미를 둔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는 자가 있느냐, 저는 그 외에 장로, 지도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그럼 이거 진짜 기름 바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예수에게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뭐 붙듯이요? 기름 붓듯.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이 뭐 하는 것도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능력은 뭐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이고 어떤 영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능력이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게 능력이고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꼭 기름을 바른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올바로 이해시키고 올바로 알게 해주는 것. 그러면 지금도 제가 하는 것은 뭐 바르는 거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기름 바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뒤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야고보 장로가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시키려고 애쓰는지 볼 수 있거든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보시면요.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요.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요? 믿음이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이란 말이거든요. 여기 특히 이 15절에 이 기도라는 이런 말 자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청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위해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위해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모르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 15절에 되어 있지요. 아까 이 병든이 뭐라고 말했지요? 아스테니라겠지요. 영적인 무력감.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지? 그럼 글쎄요. 이걸 예를 들면요. 이런 영적인 병도 나름대로 영적으로 잘난 사람이 병들겠어요? 못난 사람이 병들겠어요? 이 영적인 병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 위하는 어떤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만큼 못하면 무기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아니 나보다 무능력한 사람은 예를 들면 한 조금 저급한 예화로 아 교인들은 한 500명, 1000명인데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도 저 사람보다 더 잘 알고 정말 성도를 위하는 마음도 저 사람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인이 없어? 라고 무력감을 느끼는 어떤 사람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에게만 원하는 게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너 20명, 30명만 데리고 일을 해. 그러면 교인이 없으면 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제 그 친척 되기도 하고 친구 되기도 하는데 한 달이면 서너 군데 장례식 가야지 결혼식 가야지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해요. 그냥 어떤 공동체에 부수꾼처럼 돌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저한테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뭐였냐면 너무 그런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교역자를 보내주면은 나중에 원망 아니 목사님이 어디는 직접 가시고 나한테는 부교역자를 보내줬어요 해가지고 매일 고맙다는 말보다 어떤 말만 들어요. 그렇게 편애할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를 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하나 알아쳐줬지요. 아무데도 가지 마. 아무데도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데도 안 가면. 예를 들면 결혼식도 너무 많으면 장남한테만 가고 차남한테는 나는 안 간다 하기 정해놓고 하면은 불평드릴 일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굳이 안 가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결혼식 줄여보라고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결혼식 줄여야 하는 하나의 장식품화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이요. 집사들은 행정적인 걸 보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기 영적인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이 일으킨다라는 에게이로라는 건 회복을 시킨다라는 말이거든요. 회복을. 혹 저를,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라고 본인이 느끼게 되면, 기도라는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보세요. 우리들이 교회에 기도로 왔는데, 집에서 부부싸움을 막 왕창 하고 왔어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나니까 기도가 더 잘 된다. 그 사람은 평생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게 만든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기도가 잘 되고 뭐 그런다면 굳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안 믿어도 믿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쉬는 게 낫다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죄를 지어서 영적인 무력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하심을 얻는다는 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질 수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이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진 사람과 두 번 진 사람, 세상에서는 두 번 진 사람이 더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번 진나 두 번 진나 뭐라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는 50발자국밖에 안 도망갔어. 너는 100발자국 도망갔지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이 죄라는 건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이런 것들을 서로 구하면서, 보세요. 바울이 제가 써놓은 것이 있지만 맨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다라고 말하지요. 나중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와 더 작은 자에게,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만 깨닫게 만들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100% 알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스가랴서 3장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불탄 옷을, 그을린 옷을 입어요. 아무튼 상태로 보면 반듯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저는 그을린 옷을 입었어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혼내면서 쟤는 그을린 불꽃 속에서 꺼낸 자가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육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렇지만 당신이 언젠가는 그렇게 살게 해주신다니까 그걸 믿고 오늘 또 내 초라한 모습을 견딜 수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해서 사하심 어디다 해놓고 16절 보면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요.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과 다름이 없지만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간구는요. 데에시스인데 이 앞부분에 나오지요. 죄 때문에 무력한 사람이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무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간구는요, 데시스라고 말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 필요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집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금은 좀 주세요라고, 이런 정도는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거든. 정말, 절대적인 필요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원을 지키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물질 세상에 살면서 절대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야 이놈아 너 왜 나한테 그걸 구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에 내 형에게 재단 나눠달라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지요. 성과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가 많은 것이 그 구원과 관계가 없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소유만 원해?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말이거든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인색한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이제 17, 18절 두 절만 더 오전에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은혜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 하고 뜬금없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야 이야기는 앞에 있는 내용에 관한 거예요. 하나의 애화적 인물로 여기서 등장시킨 거예요. 애화적 인물.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그랬단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너무 없다고 말하면 막 성경을 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할까봐 무섭긴 한데 구약에는 또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속에 썼지만 실제로는 전승된 이야기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는 알레고레오가 있어요. 이것은 알레고레오는 100%예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제가 굳이 확답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이 3년 6개월이라는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100%라는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 하갈, 사라 실제 사건이지만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알레고레오다.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속뜻이 있다. 이게 알레고레오예요. 그냥 다른 파라볼레 비유하고는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파라볼레 비유는 가공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거라고 하면 알레고레오는 어떤 사건에는 진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이란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언급했으면 엘리야는 알레고레오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건 100% 알레고레오인데 열왕기상 17장과 18장만 보고 오전에는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나머지는 오후에 할 것이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 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있지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유다왕 아합에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조차 안 내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명 문자적인 사실이에요. 18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피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했지만 좀 뭐 3년 6개월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3년 6개월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뿌리에 가는 비요 채수위에 담비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럼 오전에는 이 계시록까지 연결하시키고 이 말만 더 넣을게요. 자, 아합이 아합한테 엘리야 가서 말을 했어요.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 안 내릴 거야 이슬 안 내릴 거야 이 말을 신명기랑 연결시키 뭐라는데 나쁘는 너한테 하나님 원하는 뜻 입도 뻥긋 안 올 거야. 그러면 입도 뻥긋 않는 기간에는 하늘이든 땅이든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 없어요. 18장 가가지고 3년 뒤에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입을 여는 순간 뭐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는 그런 일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입을 다무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멈추는 것이고 입을 여는 순간 하늘에서 비를 땅에 뭐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땅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문자에 모을 수밖에 없어요. 내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